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축구 전쟁의 역사라는 책을 쓴 영국인 사이먼 쿠퍼라는 사람은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축구는 국가 간의 대리 전쟁이다. 이를 반영하듯이 언제부터인지 우리도 축구 국가대표팀을 부를 때 태극전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전사라는 말도 축구를 전쟁의 개념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국가대항전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결만큼이나 치열한 라이벌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치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1969년에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월드컵 축구 예선전을 치른 결과 때문에 전쟁을 벌일 만큼 치열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치른 중인데 벌써부터 3월에 있을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기가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와 얽혀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감독이나 선수들도 아마 이 경기에 임할 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마치 전장에 임하는 전사들과 같은 심정으로 경기에 임할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패배할 경우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날마다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축구 전쟁보다 훨씬 더 힘든 전쟁을 순간순간마다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간교하고 사악한 마귀를 비롯해서 그 통제 아래에 있는 불신 세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욱 처절하고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쟁들을 과연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고려교단의 모 교회로 부름받아 누구보다도 교회 운동에 증인된 사명에 앞장서야 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 임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교회 운동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겸손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눈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두 증인은 권세를 받아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복음을 선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260일은 앞서 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할 42달과 같은 기간으로 3년 6개월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증인의 메시지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4절에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먼저 두 촛대에서 이 촛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일곱이라고 할 때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일곱 촛대는 이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두 촛대라고 할 때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일의 확증을 하기 위한 증인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두세 증인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확증이 되는 것처럼 여기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증인으로서의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기록된 환상의 한 부분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때 스가랴 선지자는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사에게 물어보았고 그 천사는 대답하기를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문맥에 따르면 그들은 곧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많은 반대와 어려움 가운데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 당신께서 친히 선택하신 지도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과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완공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같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 앞에도 여러 많은 대적자들과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명, 즉 복음 전파에 증인된 사명을 끝내 완수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참된 증인으로서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5절 말씀해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또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시아 왕 때 일어난 것으로서 그 아시아 왕이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들고 말았는데 자신의 병이 나을 병인지 죽을 병인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블레셋 땅 에그론의 신에게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에그론으로 향하던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멈춰 세우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에그론으로 향하던 그 신하들이 왕에게 되돌아가서 엘리야의 말을 전하자 분노한 아하시아는 그 엘리야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병사들을 두 번씩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모두 타 죽고 말았던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경우는 그 불이 하늘이 아니고 그 입에서 나왔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아합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 가뭄이 들게 하였던 사건을 언급하고 6절 하반절에도 계속해서 출애굽을 위해 모세가 행한 열 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해서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들을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사용할 권능이 두 증인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의 교회들이 받은 권세들은 이런 문제적인 권세가 아니라 교회가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영적인 권세를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별히 그 입에서 불이 나온다 하는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참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르고 참된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성령의 권능을 발휘해 주심으로써 능히 그 모든 불신앙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복음의 열매를 얻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참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젠가 교육자 노방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전달하는 주보를 아주 날카롭게 거절하고 몇 걸음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서 저를 향해서 한마디 하기를 이렇게 막 손가락질까지 해가면서 이런 컬러풀한 전도지를 찍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배고파서 고생할 사람들은 없지 않겠느냐 하고 저한테 막 쏘아붙이듯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지금 저를 언제 보셨다고 함부로 반말을 하십니까? 또 당신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고 또 이 전도지를 만드는데 뭘 어떻게 도와주었길래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면서 참견입니까? 우리가 구제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그건 우리의 일 아닙니까? 왜 당신이 지나가다 말고 저한테 참견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뭐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으로 꼭 참고 씩 웃으면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동안의 허기를 달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는 그저 잠시 동안의 허기를 달래는 수준이 아니라 죄인이 죄 용서를 받아서 참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야 그저 십자가에 도는 미련한 것뿐이라고 평가절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말씀 앞에 내가 왜 죄인이냐며 고개를 쳐드는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찌할 거라며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증인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택자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역사하심이 틀림없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참된 증인으로서 순수한 복음이 선포될 때 심령의 깊은 곳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참된 성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며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죄인의 심령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권능을 행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 찬양 예배에 출연했던 유년부와 초등부 주일 학생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육국에 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략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교육국으로 모였는데 그 친구들에게 발표하느라고 수고한 일들을 칭찬하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모두 눈을 감게 한 다음에 분위기를 보다 좀 진지하게 만들고 솔직하게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정말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다. 정말로 솔직하게 목사님 질문에 손으로 응답을 해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정말로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친구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보자 하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10여 명이 되는 아이들 중에 몇 명 정도 손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이 일 끝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뭐 두세 명? 세네 명?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친구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조금의 장난기도 없이 또 갈등하거나 머뭇거림도 없이 진지하게 그 자리에서 조용히 모두가 다 손을 들었습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시대입니다. 뭐 은행 업무부터 시작해서 실시간 TV도 보고 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도 하고 카메라도 하고 뭐 신용카드를 쓰면 그 내역의 가계부 어플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안 되는 게 없는 시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상용화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뭐 머지않아서 하늘을 나는 무인비행 택시 시대도 올 것이라는 그야말로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도화된 과학기술이 문명을 이루어가는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 이 자체가 우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고리타분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으로 여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정말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철없는 아이들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냐는 질문에 진심을 담아서 구원의 확신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열매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이 일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증인된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시는 교회 운동에 겸손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함께 동참함으로써 악한 불신 세상을 복음으로 물리치며 영혼 구령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 운동 앞에 놓인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실 때에 무종의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라고 한 것은 앞서 3절에서 언급한 1260일이 다 지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받은 그 말씀 전파의 사명을 마치게 될 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결과는 7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참된 교회와 전쟁을 일으키는 짐승이란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의 출원지가 사탄이 속한 무적행이라는 것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전념하며 또 모든 세대에 존재하는 사탄의 왜곡과 사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참된 교회들과 일으키는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만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재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짐승의 세력이 더욱 강렬하게 최후의 발악을 하기는 하겠지만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는 때로 왕적인 권세를 행사하기도 하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고난의 시대도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한 뒤 죽임을 당한 두 증인의 시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내버려지게 되는데 그것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생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의 현장이 곧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한편 소돔과 애굽은 두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패한 도성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명들을 종합해보자면 이 두 증인의 시체가 있는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짐승의 사주를 받고 있는 불신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짐승과의 영적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내팽개쳐진 이런 상황에서 이 짐승과 세상은 자신들의 포악함을 더욱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에 보면 저들은 적어도 죽은 자에게 당연히 부여되어야 할 장사의 과정조차도 거부를 하고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물을 교환하는 등 정말로 비이성적이고도 짐승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사로잡힌 세상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이렇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두 증인을 두 선지자로 호칭하는 것은 그 사역이 바로 옛 선지자들과 같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구약에 등장하는 참된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 백성들의 양심과 그 귀를 찌르며 괴롭게 하는 말씀을 전파한 까닭에 언제나 고난이 따랐으며 또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 증인의 입에 주어진 회개와 심판의 참된 복음은 세상을 괴롭게 하기 충분했으며 그 결과 세상은 참된 선지자들의 죽음 앞에 자신들의 포악과 잔인함 뿐 아니라 파렴치함까지도 여과 없이 드러내며 그 죽음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자들, 즉 불신 세상에 속한 자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잠시 잠깐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상황들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과 같이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살아나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참된 교회들이 짐승의 세력 앞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해서 도무지 소생의 가능성이란 찾아볼 길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로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적인 역전극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리우 올림픽에서 할 수 있다로 영웅이 되었던 펜싱의 박상영 선수가 보여준 그런 말이 되지 않는 역전승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이미 죽은 자와 방불했던 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짜릿하고도 감격적인 최후 승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결과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큰 두려움이 두 증인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엄습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자요 또 그 죽은 것을 두고서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했고 또 예물까지 교환하면서 축제를 즐겼는데 그 죽은 존재들이 이제 다시 두 발로 딛고 살아나시니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두 증인이 받을 승리의 영광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들은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또 이처럼 영광스러운 장면 또한 그들의 원수들까지도 모두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휴거론자들은 이 부분을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용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전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 두 증인의 모습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두 증인된 교회 역시도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부활 승천과 같은 그런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구름을 타고라는 표현보다는 구름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증인의 사역은 마치 우리 눈에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오히려 극적 반전을 이루어내심으로써 마침내 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탄생 이래에 정말로 많은 숱한 고난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와 사도 야고보의 순교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많은 협박과 투옥에 시달리며 교회 운동은 큰 위기를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네로 황제로 대표되는 로마의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은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었는데 원형 경기장 안에 기둥을 세워 한편에는 화형을 또 다른 편에는 십자가형을 진행하면서 경기장 중앙에는 황금 마차와 기독신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협박하고 종용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황금 마차를 타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시인하면 맹수들을 풀어서 그들이 밥이 되도록 만드는 이런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총체적인 이단일 수밖에 없는 로마 카톨릭, 즉 지금의 천주교 교황에 의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자들마다 그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만 했고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일제 식민지 시대를 비롯해서 신사참배로 인한 무수한 핍박들을 비롯해서 6.25 전쟁에서도 무신론 공산주의는 교회를 매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역사해 주심으로써 각 시대의 교회들이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자기 발로 일어서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사라를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도록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된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는 모든 순간들마다 친히 주권적인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두 발로 일어서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12명의 증거에서 시작한 그 작은 교회가 지금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의 나팔이 힘차게 불 수 있는 이런 영향력 있는 시대를 맞이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불신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이 영적인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력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 교회를 향해서 다른 종교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힌 독선적인 무례한 집단이라고 매도하면서도 WCC 운동과 같은 종교일치 운동은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 인권의식이 결여된 집단으로 비난하면서 동성애자들의 축제에서 그들만을 위한 성찬식을 베푸는 자신들은 마치 자비와 사랑의 사도들인 양 거들먹거리는 모습들, 정말 어렵지 않게 발견한 시대가 오늘이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목사와 인본주의 교회들은 그저 사람들이 듣기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힐링, 치유, 자기발전, 불신자가 들어도 싫어하지 않을 이런 싸구려 달콤한 말들만 하고 있으니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증언하는 참된 교회는 죄의 쾌락을 즐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더욱 자기들의 양심을 괴롭히는 존재들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요즘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가지 욕을 다 듣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핵심 가치로 알고 핵심 가치로 외치기까지 한다면 이 얼마나 미움과 비난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움받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길이 주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길이고 이 미련하게 짝이 없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인 것 아닙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마다 불같은 시험이 많이 찾아오지만 결코 겁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주 되신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이기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영적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대역전승으로 최후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이 참된 교회 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요 참된 승리의 보증이 되어주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두 증인으로 나타난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 후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7천이라는 숫자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완전수 7과 또 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심판 뒤에 그 남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13절 하반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여기 두려워하여 영광을 돌리다 이런 식의 표현은 같은 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과 또 15장 4절에도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는 구절에서도 발견됩니다. 이 두 구절의 경우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반응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는 이 말씀 역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보면 13절의 사건은 앞서 9장 20절로 21절의 사건과 아주 흡사한 사건입니다. 9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더욱 열심히 절했고 또 살인과 음행과 도적질 역시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이나 오늘 우리가 살핀 본문이나 재앙을 겪고 나서 남은 자들이라는 공통분모를 언급하면서도 그 결과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9장에서는 참된 교회와 활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참된 교회와 활동이 있었다는 차이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짜 복음이 아닌 순수한 진짜 복음의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참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자신의 영혼 구령 운동을 친히 펼쳐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인데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하는데 어찌 믿음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순수한 복음을 가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바르고 참된 교회만이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이요 소망이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교회에 성령의 권능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집 앞에 이웃을 향해 전도하는 개인구령운동이나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운동임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한 개척교회 운동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명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후원할 넙도교회와 방축교회 역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을 위해서 저 멀리 땅끝 해남에서도 배를 타고 한참을 더 이동해야 하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고단의 모 교회로서의 우리가 가진 사명의 특수함과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개척교회 운동의 힘과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참된 교회를 후원하는 일은 결코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친히 펼쳐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운동은 성령의 권능으로 열매를 맺으며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로 최후 승리가 주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경향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운동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